주일 드라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두 번째 이야기 우물가의 여인 번역 구성 이주미 연출 김정호 오늘 방송을 들으시며 간단한 소감을 올려주신 분께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샵 1069번으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성경의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10절 그리고 16절에서 18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만나신 사마리아 여인을 방문한 이야기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오늘의 화자는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의 여인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사밀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꿈을 잃고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목표를 주는 예수님의 힘을 분명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자, 이제 사밀이 여러분께 그녀의 이야기를 들려줄 것입니다.
제 이름은 사밀입니다. 저의 아버지는 딸이 태어난 것에 너무나도 화가 나셔서 제게 가시나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라삐님, 들어오십시오.
고맙네, 아수르. 자네 부인 도르가가 산파를 불렀다고 들었네.
맞습니다. 산파 온 지 벌써 한 시간이나 됐습니다. 라삐야, 전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아이가 나오려면 얼마나 더 있어야 할까요?
침착하게, 아수르. 이 세상에 그걸 아는 사람은 없다네. 오직 하나님과 도르가만이 새 생명이 태어나는 순간을 알 수 있지.
저는 아들로 가득한 집을 꿈꾸면서 벌써 30년이나 기다려왔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만 한다면 그러는 수밖에요.
자네 말대로 자네는 이런 경험은 전혀 한 적이 없지. 아이가 태어나는 시간은 물론 사내 아이가 나올지 여자 아이가 나올지도 자네는 전혀 선택할 수가 없다네.
라삐야, 저는 수없이 기도했습니다. 금식은 물론 서원도 하고 그것을 지켜왔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분명 아들을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자네 얘기는 자네가 기도와 금식을 하고 서원을 지켰으니 여호와께서 자네 요구를 들어줄 의미가 있다는 말인가?
저는 단지 라삐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했을 뿐입니다.
안마옵소서. 이게 무슨 소리죠?
자네 생각이 맞다면 아마 자네 아들이 내는 소리일 것이. 만약 그게 여자아이라고 해도 그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라네.
아유, 축하드립니다, 아스르님. 건강하고 아름다운 따님이십니다.
에? 딸이라고? 이, 내가 기도한 건 이런 게 아니야. 아이가 정말 그렇게 예쁘고 마음에 든다면 자네가 그냥 데려가게.
오호, 아스르. 도르가 앞에서 그런 말은 말게. 자네는 이 축복에 감사해야 하네.
자는 아들을 구했고 바랬습니다. 저는 쇠붙이를 다루는데 여자는 이 일을 못한단 말입니다. 저는 제 사업을 도와줄 아들이 필요합니다.
그랬군. 이제야 알겠네. 자네가 이 아름다운 도르가와 결혼한 이유가 바로 자네 동료를 생산해내기 위해서였구만 그래. 하나님께서 이 집안에 은총을 베푸시기를. 정말 은총이 간절한 집이야.
제 아버지는 제가 태어난 것을 비극으로 여기셨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육체적으로 학대하거나 벌주지는 않으셨지만 그보다 더한 상처를 주셨습니다. 저를 무시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랑과 관심을 전혀 보여주지 않으신 거죠. 어머니가 그 후로 7년이나 아이를 낳지 못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건강한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제 남동생에게 요셉이란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 이름은 가장 총애받는 아들에게 지어주는 이름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쇠를 다루는 일을 하셨습니다. 철이나 노쇠로 물건을 만드는 일이죠. 덕분에 저희 집은 아주 잘 살았습니다. 수가의 주민들에게는 친절하고 능력 있는 사업가였던 아버지가 집에만 오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돌변하셨습니다. 다른 어린 딸들이 그렇듯이 저도 아버지가 저를 사랑해 주시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 가끔은 제가 엄마 대신 아버지께 음식과 물을 가져다 드리겠다고 조르곤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바람에서였죠. 아버지의 가게는 집에서 아주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사랑받는 딸이 되려는 저의 시도는 늘 처참히 짓밟혔습니다.
아빠! 아빠, 과일을 가져왔어요.
아,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일할 때는 방해하지 말라고 어제 얘기했잖아.
제 생각에... 아니, 엄마가 아빠가 과일과 물을 드시고 싶어 하실 거라고. 여기다 둬도 괜찮죠?
거긴 안 돼. 식탁 위에 올려놔. 그리고 앞으로 음식을 엄마가 가져오시라고 해. 넌 오지 마라. 대장가는 여자애들이 오는 곳이 아니야. 다신 여기 오지 마라. 내 말 알아들었어?
네, 알겠어요, 아빠. 하지만 엄마는 요셉을 돌보고 계셔서 제가 아빠를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아니,
죄송해요. 죄송해요.
저는 눈물을 삼키면서 아버지가 왜 저를 미워하시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저도 제일 먼저 제 자신을 비하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멍청하고 못생긴 데다가 제대로 하는 일도 없다고 생각하며 때로는 혼자서 이렇게 중얼거리기도 했습니다.
내가 남자였으면 좋겠어. 그러면 아빠가 날 좋아하실지도 몰라.
아버지가 저를 거부하시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어떤 때는 며칠씩이나 아버지를 피해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의 미소를 한 번만이라도 받아보고 싶은 마음에 또다시 아버지 일을 돕곤 했습니다. 결국은 모두 헛된 시도였죠. 저는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요셉이 걸어다니기 시작했을 때부터 저는 하루 종일 요셉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제가 베푼 사랑을 다시 돌려주는 사람이 어머니 말고도 한 명 더 생긴 것이었죠. 그 후로 6년간 저는 사랑스런 남동생과 함께 수없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실 저희는 거의 하루 종일 붙어 다녔죠. 하지만 아버지가 집에 오시면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여자아이와 노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요셉과 놀지 못할 때마다 저는 언젠가는 행복한 삶을 누릴 것이라고 꿈을 꾸곤 했습니다. 저의 15번째 생일이 3개월 정도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도중에 아버지가 갑자기 제 결혼을 정해두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상대는 사마리아에 사는 사무엘이란 남자인데 저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어이가 없고 겁이 나서 숨이 막힐 뻔했습니다. 충격이 너무 심한 나머지 갑자기 복통이 왔습니다. 저는 식탁에서 일어나 뒷문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지만 간신히 버티면서 맑은 밤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하지만 곧 땅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3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거라.
엄마, 이 사실을 언제부터 알고 계셨죠?
나도 내 생일 바로 다음 날에 아버지 생각을 알게 됐단다. 아버지 생각은 이제 너도 다 컸으니 가정을 이루고 내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거야.
그게 다인가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저는 결혼하기엔 아직 너무 어리다고요. 대체 결혼 날짜는 언제로 잡아놓으신 거죠?
사무엘과 사귈 시간은 충분하다. 결혼식은 6개월이나 남았으니 말이다. 사람들의 눈이 있으니 모든 일에 빈틈이 없어야 해. 그리고 난 분명히 사무엘을 좋아하게 될 거야.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거라.
아버진 절 알지도 못하시잖아요. 왜 아버지 마음대로 제가 그 사람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엄마는 제 신랑감을 만나보셨나요? 어떤 사람이죠? 얼굴은 어떻게 생겼나요?
그래, 한번 만나봤지. 나이는 좀 많은 편이지만 아주 성공한 사람이란다. 의류 사업을 하는데 잘생기고 교육도 잘 받은 사람이야. 신사다운 사람이라 네게도 친절하게 대해줄 거야.
좋아서 눈물이 날 지경이네요.
대화가 끝났을 때 저는 제 생에 처음으로 아버지께 대놓고 반항을 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저는 방 안에 틀어박혀서 울기만 했어요.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제 안에 묻어뒀던 수많은 감정들을 모두 흘려보냈습니다. 자기 연민, 분노, 극도의 원한, 그리고 증오심까지도요.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아버지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결혼식이 있기 전 6개월 동안 사무엘은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매번 사력 있고 값비싼 선물을 해주었는데 저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요셉의 선물도 늘 잊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기다리시던, 그리고 제가 그렇게 두려워하던 날이 왔습니다. 바로 그 결혼식 날이 된 것이죠.
자, 모두들 들으십시오. 제 친구 사무엘과 제 딸의 결혼식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성품 좋은 친구가 제 딸의 손에 훌륭한 지참금을 안겨주었었지요. 이제 저는 그 지참금을 다시 돌려줌과 동시에 저의 기쁨과 우리 공동체의 승인을 나타내는 징표로서 저 식탁 위에 선물과 법정 화폐를 선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잔뜩 취한 남편을 부축하여 우리가 첫날 밤을 보낼 여관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남편은 세 발자국도 걷지 못하고 침대로 쓰러지더니 바로 골아떨어졌습니다. 저는 완전히 지쳐서 바닥에 누워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 보니 방에는 저밖에 없었어요. 잠시 후 사무엘이 언제나처럼 당당하고 반듯한 모습으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저를 위한 과일과 빵이 들려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제 뺨에 키스를 하고는 급히 방을 나가서 사마리아로 떠날 신혼여행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밤이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사무엘은 저를 집 안으로 안내했는데 방에서는 시끌벅적한 환영 파티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날도 역시 첫째 날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엘은 취해서 골아떨어졌고 저는 다른 방에서 잠을 잤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사무엘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전혀 이틀씩이나 격렬한 파티를 벌인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완벽하고 말쑥한 사업가의 모습이었죠. 그는 제 뺨에 키스를 하더니 또다시 급한 일로 가봐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서둘러 떠났습니다. 전 우리의 결혼 생활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일 것이란 사실을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매일 아침 일찍 집을 나갔고 매일 저녁마다 성대한 파티, 연회, 사업회의가 벌어졌으며 유흥으로 인생을 소비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남편의 음주량은 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덧 첫 번째 결혼 기념일이 되었는데도 전혀 변한 것은 없었습니다. 저 역시 결혼 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처녀였습니다. 6개월 후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서류상으로만 결혼 생활을 했던 거죠. 17살의 나이에 과부가 된 저에게 남편이 남겨준 것이라고는 집과 사업 그리고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의문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나를 사랑해줄 남자는 없는 걸까? 부유한 과부였던 저는 저와 결혼하고 싶어하는 많은 남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고백하자면 제가 좋아했던 남자들은 저희 아버지가 골라주신 것보다 훨씬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후로 수년 동안 저는 저를 인정해주고 보호해주며 사랑해줄 남자를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네 번이나 더 결혼을 했는데 모두 실패했고 마음에 상처만 되었습니다. 이런 식의 관계가 계속되면서 저는 자존심과 자신감을 점차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왜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가에 대한 의문이 가슴 속에서 불처럼 끌어올랐습니다. 결혼이 실패할 때마다 제 인생은 조금씩 무너져갔습니다. 저는 건강을 잃고 부를 잃고 가족을 잃었습니다. 5번째 남편의 경우는 저를 학대하고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묵직한 쇠항아리로 남편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는 정신을 잃더니 바닥에 쓰러져 피를 흘리더군요. 저는 급히 제 짐만 챙겨서 도망치듯이 집을 나왔습니다. 며칠 동안 사방을 떠돌아다니다가 저는 결국 고향 땅 수가로 돌아왔습니다. 망설여지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지만 저는 가족들이 살고 있는 집으로 갔습니다. 몇 시간 동안 어둠 속에 서서 뚫어지게 집안을 쳐다보았습니다. 엄마가 왔다 갔다 하시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잠시 후 아버지같이 생긴 사람이 나타났는데 아버지보다는 좀 더 크고 젊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즉시 그 남자가 제 사랑스런 동생 유셉이란 걸 알아차렸습니다. 아버지는 집에 안 계신 것 같았어요. 늦은 밤이 되자 요셉은 다시 집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요셉이 제 앞을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요셉! 요셉!
누구시죠? 무슨 일이신지요?
요셉 이쪽이야. 나야, 나. 삼일 누나야.
삼일 누나? 정말 누나야? 누나,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제 모습은 정말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며칠 동안 잠도 자지 않고 먼 길을 온 데다가 몸 여기저기에는 남편에게 매맞은 멍자국이 가득했거든요. 요셉은 가볍게 저를 들어올리더니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요셉이 너무나도 아버지를 닮은 것에 충격을 받은 저는 저도 모르게 요셉의 손길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갈 생각을 하니 온몸이 경직되었습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것을 눈치챈 요셉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말로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여리고에 여행을 가셨다가 유대인 도둑들을 만나 돌아가셨다고 하더군요. 어머니는 제가 집에 돌아오자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셨습니다. 그 후 2년 동안 우리 가족은 모두 치유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돌아온 지 2년이 지나고 요셉은 결혼을 하여 고향집을 떠났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행복한 은둔 생활을 즐겼습니다. 어머니도 이제 나이가 드셨고 한평생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힘겨운 시간을 보내셨기 때문이죠. 어느 날 저녁 어머니는 피곤하시다며 일찍 잠자리에 드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의 몸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또 홀로 남겨졌습니다. 수가에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저는 제 작은 고향 마을의 추악한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저의 실패한 결혼에 대해 수군거렸고 저의 존재를 무시했습니다. 아무도 저와 친해지려고 하지 않았죠. 제 수치스러운 평판 때문에 아무도 제게 일자리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수입이 없다 보니 세금도 못 냈을 뿐 아니라 끼니도 거르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랑하는 동생의 도움을 받을 정도로 양심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집에 있는 빈 방에 세를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며칠 후에 한 사업가가 찾아왔습니다. 수가에 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저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빈 방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이 남자가 저의 집에 머무른다는 사실은 곧 온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거리가 되었습니다. 모두들 저를 경멸하고 비난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마을의 다른 여인들이 하루에 필요한 물을 깃고 집으로 돌아간 후에야 저는 뜨거운 땡볕 아래 야곱의 샘으로 물을 길러 갈 수 있었습니다. 물을 길러 가고 오는 제 마음은 늘 물항아리보다도 더 무거웠고 종종 과거에 대한 후회와 연민에 사로잡혀 괴로웠습니다. 저는 수없이 많은 잘못된 선택들을 해왔고 단 한 번도 제 꿈을 이루어 본 적이 없었으며 행복한 평안은 철저하게 저를 피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물가에 도착했을 때 저는 키가 큰 유대인이 우물 옆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있는데 그 사람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물을 좀 주시겠습니까?
당신은 유대인이고 저는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제게 물을 달라는 거죠?
당신에게 물을 달라고 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신다면 당신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 물을 달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당신에게 생명의 물을 줄 것이고 그 물을 마신 사람은 다시는 목이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제게 앉으라고 권하신 후 악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목소리로 이제껏 제가 해온 모든 좋은 일과 나쁜 일들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정말 놀랍고도 경이로웠습니다. 그분께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시는 동안 제 마음속을 가리고 있던 슬픔과 어둠의 장막이 서서히 벗겨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따뜻한 무언가가 제 영혼을 청결하게 만들고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과 용서를 받음을 느꼈습니다. 매 순간 제 빈 영혼에 희망이 한 방울씩 채워져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제 질문에 귀 기울여 주시고 질문 하나하나에 겸손하지만 확신에 찬 답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일행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릴 때쯤 제 영혼은 이미 노래하고 있었고 제 마음속에 기쁨과 희망이 샘솟고 있었습니다. 저기 일행분들께서 음식을 가지고 오시는군요. 부탁이니 제 물을 가지고 이곳에 머물러 주세요. 제발 부탁이니 절대로 제가 오기 전까지 가시면 안 돼요.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약속해요. 제 동생을 데리고 올게요. 그리고 제 얘기를 들어주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릴게요. 예수님을 만난 후 제게는 파도 같은 기쁨이 몰려왔고 동생의 가게가 있는 마을로 돌아가는 길에 제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소리쳤습니다. 동생의 가게 안으로 소란스럽게 뛰어들자 요셉은 무슨 일인지 보려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대체 무슨 일이야? 아, 누나, 무슨 일이야? 숨이 멎어 지경이네? 누가 쫓아오기라도 하는 거야?
아니야, 요셉. 쫓기는 게 아니야. 난 괜찮아. 아니, 이렇게까지 괜찮은 적도 없었을 거야. 나랑 함께 가서 그분을 만나야 돼. 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나에 대해 모든 걸 알고 계셨어. 내가 메시아와 이야기를 나눈 게 분명해. 야곱의 샘 근처에 계시니까 그분이 떠나기 전에 얼른 같이 가자.
아, 누나, 진정해. 지금 누나가 메시아를 만나고 왔다는 거야?
그래, 요셉. 그렇다니까. 너도 그분을 배워야 해. 어쨌든 서둘러. 자세한 얘기는 가면서 해줄게.
제가 동생을 데리고 우물가에 돌아갔을 때 제가 마을을 지나갈 때 울부짖었던 소리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우리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동생 요셉에게 내가 만났던 그분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제 아버지께서 요셉에게 대장장이 일을 가르치실 때 유대인에 대한 증오도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은 제 동생에게도 저와 같이 경이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다정하고 끈기 있게 제 과거의 죄와 요셉의 마음속에 갇혀있던 증오를 씻겨주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남매가 함께 고통받아왔던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평안함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꿈이 부서진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께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죠. 하나님께서는 부서진 꿈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낭비된 세월도 복구해 주십니다. 망가진 여러분을 복구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그 망가짐을 이용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과 권세로 복구해 달라고 여생을 좋은 일을 하며 보내게 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오늘의 이야기에 만족하지 못하신다 해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영접하기 원하는 분이 계십니까? 당신이 죄인임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죄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당하도록 보내신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죄에서 벗어나시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에 관해 더 많이 알고 싶거나 성경 말씀을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 적용하는 법에 대해 알기 원하는 분이 계시면 혼자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안내서를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나 편지로 신청하십시오. www.febc.net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서울 라디오 방송 클릭하시고 주일 드라마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터넷 지난 방송 듣기를 통해서 오늘 방송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방송을 들으시고 간단한 소감이나 느낀 점을 나누어 주신 분께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샵 1069, 샵 1069번 휴대폰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인터넷 게시판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주일 드라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두 번째 이야기 우물가의 여인. 출연 홍경화, 김종환, 서혜정, 홍성원, 이윤주, 박영재, 장민혁. 번역 구성 이주미, 연출 김정호였습니다.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